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요단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문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라도 이루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제 오늘 이 시편을 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잔칫날, 이를테면 어제 같은 뭐 성탄절 이런 날 불렀는데, 특별히 저녁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어제 읽었던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이런 것들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115편부터 116, 117, 118 이런 시편은 저녁 식사한 후에 불렀어요. 우리는 식사 전 기도만 하죠. 그런데요, 고대 언약의 백성들은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고 난 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곡조가 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종교교육자들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난 뒤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밥 먹고 난 뒤에 기도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옛날 어른들은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고 난 뒤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 시편 113편과 114편은 저녁 먹기 전에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 그거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115편부터 118편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랬을 거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유월절 만찬 나누시던 날도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찬송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를테면 식사하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그 시대는 다 시편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 시대는 다른 노래가 없고 다 시편을 찬송했는데, 그 아마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송을 부르면서 가셨는데, 아마 그 찬송은 115편 거의 마치고 부르는 거니까 115, 116, 117, 118 이 시편 찬송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 그 시대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왜 구약시대 언약의 백성들은 밥 먹기 전에 113편, 114편을 불렀을까요? 어제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점이 있는데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제는 사람이죠.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서, 아주 그 고대 사회는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타고난 신분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팔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였는데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귀족들과 같은 어떤 지위를 얻게 하는, 그래서 이를테면 요셉 같은 경우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신분의 급상승을 경험하는 거죠. 이를테면 모세는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버려졌는데 이 바로왕의 딸이, 공주가 건져가지고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처럼 자라게 하는, 뭐 이런, 그래서 그야말로 신분을 아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 성경에는 임신하지 못했다가 태어 열매를 얻게 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아니고 자연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나 요단이 갈라진 이야기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바다가 도망했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찬송가사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단이 갈라진 것을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마치 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후퇴하는 거죠. 이를테면 큰 군대가 몰려와요. 그러면 작은 군대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다와 요단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도망치는, 그리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어떻게 순양들같이 어린 양들같이 뛰어놀겠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라도 다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본문 8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마치 저수지 하나를 가득 채울 만한 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차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 차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샘물의 원천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라든지 요단이라든지 아니면 물 없는 광야에서 돌멩이가 지천에 널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곳은요, 모래사막이 아니에요. 모래사막이 아니고 돌멩이만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아주 황폐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황폐한 땅에, 메마른 땅에 어디서도 먹을 거 구하기 어렵고 특별히 물이 없어서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서 차도를 깨뜨려가지고 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물론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탄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지금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하고 신세한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여행하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하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탄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그 내면에 원통하고 얼마나 그 내면에 분노가 쌓였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 앞에 서게 되면 이 원통해지고 분노가 쌓이거든요. 자기 한계를 보게 되면 속이 상해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그렇게 설정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더 이상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인생의 팔자를 고치는 역사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증하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인생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올무들 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탈출한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군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군대가요,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받은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군대인데 힘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짓밟혀서 강제 노역하고, 그리고 애굽이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라 명령하고, 이게 남자가 많아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하신 분인지 몰라요. 출애굽 1장에 보면 사고치는 것은 다 여자들이에요. 애굽은요, 남자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군대만 없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든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남자아이 다 살려준 산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흘려보낸 거 여자들이고요. 지켜보고 있던 거 여자들이고요. 그리고 건져낸 것은 진짜로 사내아이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왕의 딸이 그 모세를 건져내가지고,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애굽왕 바로의 슬하에서 이 모세가 자라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인지 몰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사람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뭐 사람이 어찌하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의 올무에서 사슬에서 풀어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여기서 출애굽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 애굽이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만한 어떤 치세를 통치한 적이 없는 그런 민족 애굽이, 지금은 이집트가 강대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 강대국 아니지만 사실 이집트가 강대국이 못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전에는 어느 나라도 애굽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 기가 꺾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일어난 제국을 이기지 못해요. 아수르를 이기지 못하고요, 그 뒤에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 뒤에 페르시아를 이기지 못하고요, 그 뒤에 로마를 이기지 못해요. 그 이후의 역사는 볼 게 없어요.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구경하는 거는 전부 다 출애굽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만들어진 거, 출애굽 이전에 만들어진 피라밋이고요, 출애굽 이전에 만들어진 신전이에요. 출애굽이요, 애굽의 허리를 꺾어 놓은 거예요. 이거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3000년이거든요. 3500년. 출애굽 이전의 애굽의 역사가 지금보다 더 깁니다. 출애굽 이전에 더 깁니다. 그래서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고대 애굽이요,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애굽의 힘을 찬양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애굽 같은 거대한 힘을 갖고 싶어하고, 애굽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애굽의 힘 부러워할 것 아니고 애굽의 날개 그늘 안전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자기 영광,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 연약한 부족을 학대하는 아주 잔인한 세력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의 힘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압제하고 남을 이용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꺾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거죠. 애굽처럼 살지 말라고, 애굽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심판하셨느냐. 애굽의 힘 부러워하면 안 된다. 애굽의 영광을 사모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왜 병이 들고 교회가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힘과 애굽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 자기 풍요로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이용이라도 해먹으려고 하는. 성경에 나온 그 이후의 모든 세력은요, 애굽의 그 어떤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바빌론을 심판하시고 페르시아 로마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세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사모하거나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 그 세상의 힘을 사모하고 세상의 영광을 좋아해가지고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남들 앞에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면 다 복인 줄 알아요. 그런 복을 따라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병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은 그런 세상의 힘과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영광,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배우는 거예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 향상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요, 잠실 중앙교회라고 하는 고신교회에서 분립되어서 개척. 용인이 지금 엄청 크거든요. 한창 용인에 이제 신도시 막 생기고 사람들이 용인으로 나올 때 잠실 중앙교회라는 데서 분립 개척을 해가지고요,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처음에는 볼링장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을 세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볼링장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팔고 다른 데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볼링장 처음 살 때보다 팔 때 그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왜 저 혁신도시 아니면 저기 뭐 만성지구 이런 데 가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뭐 화려하잖아요. 땅값이 막 오르잖아요. 예전에 용인 별거 아니었는데 그 용인 신도시 생기고 난 뒤에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땅을 이제 처음에 볼링장 사서 했던 그 건물을 팔려고 하니까 처음에 살 때보다 40억이 더 나온 거예요. 40억을 더 받았어요. 40억. 그런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에 살 때보다 팔 때 40억,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이제 돈을 더 벌게 된 거죠. 그 40억을요 다 나눠줬어요. 선교단체 나눠주고 북한 선교 기금하고. 그리고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짓냐? 자기들이 헌금해서 지었어요.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를테면 40억이 생겼어요. 거의 공돈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비에 그걸 이제 포함시켜서 그걸 가지고 땅값,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 부담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왜 그렇게 했냐? 이거는 불로소득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돈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는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이 교회가 그걸 가지고 40억을 만들어내려고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땅값이 올라서 일종의 부동산 투기 같은, 그래서 이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는 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볼링장 건물 팔고 생긴 이윤 40억 그거는 다 선교단체들 북한 선교 기금 나누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성도들이 헌금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해서 지었어요.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꽁돈 40억, 이거 꽁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게 토지 이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생긴 불로소득,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헌금해서 40억을 땅값하고 건물비 포함하면 성도들이 헌금 안 해도 된다, 그거를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될 때 헌금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헌신이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신앙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돈 생기면 다 좋아하는데 그거 바람직한 일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는 길이고 우리는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매여 사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 신앙을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을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